오늘 보신 예레미야서 31장에는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한 단위로 묶어서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 왜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오시다 보면 주된 메시지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엮어서 위로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슈브,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는 돌아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섭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섭니다. 자, 그럼 돌아선다는 말은 배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문맥에 따라서는 똑같은 단어,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온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이 되었으면 그때는 회개한다,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돌아가게 할 날, 또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 표현이 전부 다 슈브입니다. 자, 그러니까 30장이죠. 위로의 책 첫 부분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의 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33장 25절부터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그래서 이 위로의 책은 첫 부분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했고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요,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돌아선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우리 이 장면도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31절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아주 첫 부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돌아섰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표현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노였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노였으니. 여기서 노였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누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여겼다는 뜻인가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고 속박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자, 그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너무 구속되는 삶이야, 너무 메인 삶이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방신을 섬기고 싶어, 나는 이제 자유롭게 아수르와 애굽을 따라가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도리어 자유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딱 한 가지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먹고 먹어라. 다만 그 실과는 먹지 말라. 자,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무거운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너무 자유가 없는 삶이야.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서 모든 자유를 뺏어가시더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똑같은 그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이 있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자,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선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신부가 있어요. 결혼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자기의 그 결혼 반지를 빼두고 나는 자유다라고 외치면서 여기저기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선 이스라엘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돌아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나를 항상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자, 여기서도 떠나가다. 또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 동사들이 전부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겁니까? 슈브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선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돌아선 이스라엘을 돌이키신 하나님.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도 찬양한다는 뜻입니까? 이방들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구원하신다, 또 속량하신다. 이 말들은 전부 출애굽을 배경에 두고 기록된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약탈을 당했을 때 그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시온의 높은 곳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자, 여기 나와 있는 곡식, 또 새 포도주,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지역의 특산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런 지역의 특산물들로 가득히 베푸시고 채우시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풍요를 회복시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이미지는 영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물질적인 회복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시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넘어가서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라마에서. 라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나중에 바벨론으로 바벨론 그 군대가 유다 나라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근데 그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잠깐 들러서 거쳐갔던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마에서 누구의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까? 라헬의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라헬의 곡소리.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라헬은 자식 때문에 참 한이 많은 여인이었죠.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참 많은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낳게 되었던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죠. 라헬 입장에서는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베냐민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는 라헬이 그만 산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라헬은 자식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의 이제 아들이었죠. 요셉. 이 요셉의 직계 후손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될 즈음엔 어떻게 되었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은 이미 진작에 아수르의 칼에 죽거나 뿔뿔이 이방 여러 곳으로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베냐민마저도 다른 유다 나라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땅입니다. 라마.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후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유다 후손들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라헬의 곡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16절과 17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도 16절에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슈브로 위로하십니다. 돌아오리라. 또 17절에 위로하실 때도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슈브로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돌아선 자들을 돌이키신 하나님. 자, 이어서 18절 말씀이 오늘의 아주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징벌하셨다. 징벌하심에. 징벌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야사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훈육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훈육하셨다. 이것을 우리 당시의 배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보다 약하실까? 하나님은 오해했을 거예요.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오해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무엇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잊으신 것도 아니었고 버리신 것도 아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육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훈육하게 되는 이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조차 없는 그런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 창조라는 말이 빠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뉘우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돌아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을 마저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까요?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 이정표를 세우며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라 명령하시는데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그 근거와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그 돌아오라 명령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그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이 상황을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의 표현이 재밌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할 것이니 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창조하였나니,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책을 찾아보면요,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미완료 또는 완료형으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상관없이 미완료형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아니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럴 때에는 그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지라도 완료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셨을 때 완료되었습니다. 그 일이 확실합니다. 창조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을 창조하셨습니까? 22절 자막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22절 이 뒷부분에 보시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둘러싸리라. 먼저 예레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여자는 어떻게, 누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돌아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또 남자, 대장부, 이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 와락 끌어안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확실히 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은 나를 떠났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나를 와락 끌어안을 것이, 다시 나를 뜨겁게 사랑할 것이 결정되었으니, 그 일이 이미 창조되었으니 믿고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주하게 사역을 합니다. 또 여전히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 마음의 한복판에는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 그냥 풋내기 같은 사랑이었을까? 하지만 그때의 은혜가 그립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쏟아부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그립다. 이 대면대면한 모습. 또 때로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날마다 실망시키며 살아가는데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머뭇머뭇하며 주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나를 다시 뜨겁게 사랑할 것이 결정되었으니 그 일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믿고 돌아오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선교와 사역이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되며 이 뜨거운 사랑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